네, 감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좀 뛰어서 5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오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오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까지 읽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앞에 그 아차산 전철역이 있습니다. 아차산역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아주 그 용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이 점쟁이는 뭐든지 다 점을 쳐가지고 알아맞춘대요. 그래서 이 점쟁이 소문이 쭉 퍼져가지고 그게 임금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냐? 필시 사기꾼일 것이다. 내 친히 한번 그 점쟁이를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자 안에다가 쥐를 한 마리를 넣어놓고 상자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이제 보재기로 예쁘게 묶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얹어놨어요. 만약에 네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맞추면 괜찮지만 못 알아맞출 시에는 너는 사기꾼인 고로 내가 처형을 시키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고 임금님이 물었어요. 점쟁이가 한참을 점을 치더니 그 상자 안에 쥐가 들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점쟁이라도 그렇지 저걸 어떻게 맞췄을까? 쥐가 몇 마리가 들었느냐? 하는데 점쟁이가 두 마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 이놈 이 사기꾼 내가 분명 한 마리를 넣었는데 두 마리라고 하다니 저놈을 처형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쟁이를 끌고 사형장으로 갔어요. 임금님이 쥐를 알아맞춘 점쟁이가 어째 두 마리라고 했을까? 과연 용한 점쟁인데 왜 두 마리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쥐가 새끼를 뱄나? 여봐라, 그 쥐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봐라. 암놈입니다. 배를 갈라봐라, 새끼가 있나 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잖아요. 그때 임금님이 아차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사형을 멈추도록 해라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형을 멈추어라 하고 이제 달려갔는데 사형 집행관이 빨리 죽여라 하는 줄 알고 목을 그냥 싹둑 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장 그 이름을 아차산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차산이고 그 앞에 전철역은 아차산역이라고 이제 붙이는데 임금님이 사면령을 내렸어요. 죽이지 마라. 이 사람은 정말 용한 점쟁인데 죽이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냐. 요즘처럼 그 휴대폰이 있거나 무전기가 있었으면 야 임금님이 죽이지 말라 그러신다 스톱 그러면은 안 죽일 텐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가.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임금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갈이 너무 늦게 사형장에 도착한 거예요. 전갈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 죄를 씻어놨는데 이미 임금님이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걸 모르고 죽듯이 그걸 모르니까 죽듯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죄 아래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씻겨졌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알았는데 내 삶이 굉장히 변한 거예요. 저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면은 거의 뭐 80% 90%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하시고 죄를 씻어야 내가 하늘나라도 가는데 죄를 씻으려고 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진 거예요. 이미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놨는데, 나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씻어달라고 그러고 막 발부둥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겨졌구나. 한 번은 어떤 대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영혼에 관심도 없고 교회를 나가도 뭐 형식적으로 나가고 뭐 연애하러나 나가고 진짜 신앙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대학생들이라도 철도 좀 들었고 신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대학생하고 상담을 하다가 학생은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았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기특한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걸 알았지? 그래서 또 죄를 짓잖아. 그럼 내일이라도 학생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대답을 재미있게 하더라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래, 내가 네 말 잘했다 해가지고 그걸 내가 그대로 썼어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해야지요 하고 써놓고는 빨간 볼펜으로 용서해 주실 하나님 밑에다가 줄을 두 줄을 쫙 껐어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야 맞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있어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은 없어요. 이미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는 된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죄가 용서됐는데 뭐 내가 언제 기도해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됐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죄가 용서됐는데 내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용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기도하는 거죠. 용서는 십자가에서 하는 거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인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전처럼 받아주시고, 그래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것이지, 이 회개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의롭다 하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의롭다 하실, 의롭다 하실 아니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은 이미 네 죄가 용서가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마귀예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뭘 뭐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해놨는데 그건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 학생이 아주 똑똑하더라고. 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장로교회에 그 강도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목사도 있지만 전도사도 있지만 강도사가 있어요. 이 강도사라는 말은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강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 강도권이라 해요. 강도권이 목사한테만 있어요. 이 단에 올라가지고 강도권. 기쁜 소식 선교회는 좋은 줄 알아요. 전도사도 올라와서 설교하고 집사님도 뭐 설교할 수 있고 뭐 우리는 참 성경적인 교회 같습니다. 강도권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통 장로교회는 세례도 아무나 안 주고 목사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세례 침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도권이에요. 축도권.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보셨죠? 다 머리 숙여봐요. 지금은. 그럼 이제 축복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천주교에서 나온 부산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가 목사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목사 안수 취임을 아직 못한 거예요. 합격해놓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강도권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강도사라고 해요. 목사는 마찬가지죠. 강도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지? 두 번 나는 건데 사람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도, 가는 것은 고사하고 가지도 못한다는데. 그래서 이 강도사님이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하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거듭났을 리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는 게 뭐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 두 번이죠. 두 번 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시죠. 죄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감옥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아들이다. 왜냐면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낳았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될 때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를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사님은 거듭나는 게 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냐? 태어나는 게 뭐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전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이 강도사님이 거듭나는 게 뭔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가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 부흥사경회, 뭐 부흥회를 가도 막 여샤 열심히 충성 막 이런 거는 되는데 거듭남의 비밀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도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군인 아저씨가 손을 들더래요. 좀 태워달라고. 아, 내가 저 군인한테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이 강도사가 그 군인을 태웠대요. 앞자리에. 어디까지 가냐? 상급부대에 가는데 어디까지 태워달라. 그래, 가는 길에 내가 내려주면 되겠네. 그래, 당신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뭐 yes, no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우리 형제인데 아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이 귀가 번쩍 열리더니 갑자기 차를 한쪽 구석에 딱 세우더니 어떻게 거듭났냐 거듭나는 게 뭐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상급부대 가야 되는데 이따 퇴근하고 만나자. 그래서 퇴근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 강도사님을 우리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그 강도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 안 가르쳐주고 일주일을 내가 교회에 데리고 있으면서 약을 올렸어요. 일주일을. 이게 신앙의 생명인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거는 가짜 목사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사님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남을 몰라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 강도사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씻겨진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이미 다 씻겨진 것을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죄를 내가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씻어 놨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씻겨졌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해외 집회 다니느라고 해외여행을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해외여행을 하다가 보면 비행기 표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일찍 예약을 해놓으면 좀 싸고 그리고 또 싼 비행기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도 보통 이제 싼 표를 사면은 100만 원 정도는 싼 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인천에서 동경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그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또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뉴욕 가고 막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서는 비행기를 타면 많이 싸요. 그래도 뭐 내가 어디 가서 며칠 노가다 해가지고 100만 원 벌겠나? 몇 번 서든지 내가 싼 비행기 탄다. 그러면서 이제 싼 비행기를 골라서 이제 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오는 날, 토요일 날, 오는 날인데 동경에서 내가 탄 비행기가 고장났다 하면서 한국을 안 간대요. 안 간대요. 토요일이라 지금 가야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동경에서 서울 부산까지 토요일인데다가 그 비행기가 결항되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먼저 막 예약을 해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꼭 가야 된다. 무슨 수를 썼어도 가야 된다 하니까 길이 없대요. 길이. 길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항공사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6성급 호텔, 나는 그렇게 좋은 호텔은 처음 봤어요. 6성급 호텔을 한 사람이 한 방씩 잘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대접을 엄청 잘 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식, 뭐 양식, 뭐 뷔페하고 쭉 있는데 저는 이제 빵 먹으려고 양식으로 갔어요. 전 세계 빵은 그거 다 모아놨더라고. 나는 그렇게 빵 많은 거는 내가 처음 봤어요. 이야, 진짜 의리의리하다 싶을 정도로 고급 호텔인데 그날 제가 한국에 못 왔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한국에 못 오니까. 그래 이제 같이 못 간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서 같이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비행기 표를 끊어준 그 부산에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부산 여행사 자매님이 이 비행기가 결항된 걸 알고 동경에서 부산까지 오는 비행기를 끊었대요. 예약을 해가지고 끊었대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라. 연락이.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핸드폰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이게 뭐가 또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표는 끊어놨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토요일날 한국에 못 들어온 것은 표가 없어서 못 들어온 거예요? 몰라서 못 들어온 거예요? 몰라서 못 들어온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못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표를 끊었는데 여행사에 표를 끊었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는 거지. 연락할 길이.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었어. 자, 씻어놓고 연락할 길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는 거라. 연락하러 사람 보내니까 다 싫다 하고 바쁘다 그러고 관심 없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한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은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어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 더 세지요. 다 들어줬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한테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 말도 되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네 죄를 영원히 다 씻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죄를 다 씻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다. 무슨 구원이나 영생은 막 열심히 막 문둥이 고름 빨아주고 막 해가지고 막 착한 일을 막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이미 내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영생, 영원히 사는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냐?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성공하셨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성공하셨다. 그럼 내 죄가 없네 하고 정확하게 알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가는 거냐? 아니다, 몰라서 가는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모르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모르니까 비행기 표 다 끊어놓고 예약을 해놨는데도 내가 비행기를 못하는 것처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됐다 하고 마음에서 믿음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면 믿음이 딱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죄를 어떻게 씻나? 죄도 안 지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 때 주의 등 뒤에 던지실 것이다가 아니라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 등 뒤에다가 던져주셨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짊어지셨구나.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인간은 시간계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뜻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로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룬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정한 그때부터 그거는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현재다. 현재다. 그래서 미래 이야기지만 그 은혜가 현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언약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수표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에요. 수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수표지. 그렇지만 현금처럼 쓴단 말입니다. 왜? 이거는 약속이거든. 은행에서 현금처럼 은행에서 보증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수표는 현금처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은 수표예요. 수표. 현금하고 똑같아요. 신약은 현금이라면 구약은 수표다. 엄 아니고 엄은 부도날 수 있잖아요. 수표다. 물론 뭐 수표도 부도날 수 있겠지만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은행에서 보장하니까. 그러면 수표도 현금이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완료형으로 나는 죄가 씻겨졌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700년 후에 미래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듯이 우리가 내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미 짊어지셨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아이고 뭐 내가 가져가 줄게 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라. 여기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31절부터 읽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모른다고 할 거다. 자, 그러면은 불신이잖아요. 죄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불신이고 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죄로 책잡지 않고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이 일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안 떨어진다는 것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한 번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지만 그걸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자기를 세 번 부인한 죄를 죄값을 묻지 않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용서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 죄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뭐 낀 게 없어요. 설사 부인을 했다 하더라도 낀 게 없어요. 이미 용서를 했어요. 베드로가 죄를 짓기도 전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짓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알았고 그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단도리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한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앞으로 미래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도 십자가에서 다 씻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의 능력은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용서를 하셨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냐. 근데 회개해야 믿음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믿음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회개를 왜 하냐? 내 양심에서부터 멀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 싸움을 했어요. 예? 부부 둘이가 팍 부딪혔어요. 그래서 둘이 딱 등 돌리고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말 안 하는 것은 나쁜 거더라고. 이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말은 해야 돼요. 어? 야, 이 문둥아, 그래도 밥 먹자 하고 이제 와서 밥도 먹고 뭐 하여튼 말은 해야 된다는 거지. 예? 대화의 채널은 열어놔야 돼요. 말 안 하고 막 입 꼭 닫고 있고 그거는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말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딱 등 돌리고 이제 예? 대화가 끊겼어요. 마음이 끊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매가 아이고 참 남편 고생한다. 뭐 돈 버느라고 힘도 들고 하는데 내가 괜히 바가지 긁어가지고 어? 저 이렇게 힘드는데 아이고 내가 풀자. 그리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딱 돌아섰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남편이 안 돌아서면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둘 다 돌아섰으니까 둘 다 돌아서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딱 부딪혔다고 해봐요. 부딪힌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눈치 슬슬 보면서 이러다가 한 대 맞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도 돌아설까요? 하나님은 안 돌아설까요? 안 돌아선다는 거지. 하나님은 안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으니까 돌아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안 돌아서는 거예요. 나만 돌아선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돌아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제 괴로우니까 지 스스로 자살한 거잖아요. 그 베드로도 이렇게 되고 내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뭐 나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 그래 죽자 하고 자살하면 지 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킨 것은 야, 나는 나를 믿었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부인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줄 알았어. 야,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부인하더라. 야,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는 진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인 것을 미리 알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나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아서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니라 한 그 통곡 속에는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진짜 나는 쪼잔한 인간이구나 세상에 그 계집애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구나 내가 그동안 나를 믿었구나 진짜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을 하고 마음을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계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절대로 등을 안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셨어요. 문제는 우리도 알고 보니까 내 죄가 다 씻겨졌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놨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가 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해결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 베드로가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나를 믿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야,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인간이고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나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부인을 할 수 있고 대적하고 얼마든지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부인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인했습니다. 그거는 1차적인 회개고 좀 더 깊은 마음의 회개를 하려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봐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 내일부터는 술 안 먹겠습니다. 이제는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지. 어떻게 술 안 먹어?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이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100번도 넘게 내가 이제 술 안 먹어야지, 내가 술 안 먹어야지 했는데도 안 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거를 근본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나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시든지 내 속에는 알코올을 좀 뽑아내든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지 않고서야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 마약 중독자라면은 네, 이제 내일부터는 절대 마약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해? 마약 중독이 됐는데.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를 마약 끊는 학교 그 프로그램 그 학교에다가 나를 넣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마약 학교에 가서 마약 끊는 학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마약을 끊는 경우가 있대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 나 이런 죄 안 짓고 싶습니다. 안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끌어가듯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면 몰라도 그러면서 근본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기쁜 소식 성교회는 회개도 안 한다 하는데 일반 교회 회개는 거짓말 회개예요. 그거는 회개도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가 내가 내일부터는 절대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약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내가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술 취하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인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물건 살 때 계산 별로 안 해요. 그냥 야, 저거 사고 싶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여행을 가는데 와, 저 바닷가 저 펜션에서 잠자고 싶다. 얼마지? 야, 하루에 10만 원 달라 하네. 보자, 돈 보자. 총 20만 원밖에 없는데 방값으로 10만 원 내면 10만 원 갖고 앞으로 일주일 어떻게 살아?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계산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펜션에서 자자. 그럼 자면 되는 거예요. 틀려요. 마음가짐이 틀려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마음가짐이 마음속에 딱 박혀 있으면은 일단 심령이 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태도로 살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또 멀찍이 떨어가지도 안 하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가면은 길을 잃어버려. 그래, 나는 바짝 따라가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폼 자체가 벌써 부인하게 생겼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폼부터 이 베드로는 야, 이 사람 예수를 부인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것, 회개,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죄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인이더라.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 아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내가 이 생각이 들고, 요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뭐 이거 전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달라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아주 어설프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달걀이 이렇게 있어요. 달걀을 딱 후라이팬에 깨트리면 노란자하고 흰자가 나와요. 노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흰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흰자 끝에 깨알만한 씨가 있어요. 깨알만한 씨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을 깼을 때 노란자가 중요하냐 흰자가 중요하냐? 노란자도 중요하지 않고 뭐 흰자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깨알만한 씨예요. 그 새카만 게 있어요.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자나 노란자는 양분이에요. 양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은 얼른 보면 뭐 진짜 깨알 같은 요만한 건데 이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무슨 변화를 일으킬 거냐 싶어도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게 너무 쇼킹한 뉴스인 거예요. 나는 늘 죄인이라고 믿어, 이 죄를 시선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매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울고불고 기도했다.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씻어놨더라. 나는 의인이야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 새끼야 우리는 죄인이야. 아 그래 형 내 말 들어봐. 그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잖아. 내가 뭐 처음부터 의인이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으니까 전에는 죄인인지 의인이라고 하잖아. 의인이지. 이 새끼가 말이 많아.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지. 아니 형이 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야. 말씀해서 우리 죄가 씻겨져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지. 형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서 앉아있던 의자를 막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그래 형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걸 의자를 집어던지길래 내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가지고 맞췄어요. 그래야 내한테 안 떨어지니까. 완전 아마 그때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온 것 같은데 의자를 확 던지길래 나도 확 던져가지고 중간에서 부딪혀갖고 떨어졌어요. 그런 형들이 막 이 새끼가 하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그래 내가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그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맞아 죽을까봐 못 나가겠더라고 거기. 그리고 둘째는 무슨 그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아니 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그래 내가 그 교회 안 나갔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죠. 그리고 학교 가면 맨날 토론해요.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 생각을 해봐라. 죄가 다 씻겨졌는데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이냐. 또 죄를 짓잖아. 아, 그것까지 다 씻었다고 해봐.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되든 안 되든 성경에 그렇잖아. 그럼 말문이 막히면 내 저 목사 아들 데리고 올게. 가만히 있어봐 해서 또 옆반에 가서 누구 데리고 와요. 그러면 학교를 내가 일찍 가요. 한 7시쯤 학교에 도착하면은 애들이 와요, 이제. 그러면 막 성경 펴놓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선생님 들어올 때까지 계속 시끌벅적해서 완전 난상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막히면은 교회 가서 물어요, 형제님들한테. 야, 오늘 내가 성경 토론하다가 이게 막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지식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게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 의인 하나가 나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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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바꾸어 주더니, 어느 날 성교학교 한다 하길래 성교학교가 뭐냐 하니까 성경 배우고 나 성경 배우고 싶다 하면서 들어가버린 거죠. 구원이 내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래 나 죄 없어 이제 의인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요즘은 점잖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는데 누가 걸어간다 그러면은 차 태워주지도 않고 지 뭐 걸어 뭐 지 차 사지 그러면은 내가 지를 왜 태워줘? 그리고 또 태워달라 소리도 안 해요. 태워달라 소리도 안 해요. 아, 나 걸어간다. 뭐, 너 니한테 신세 지기 싫다. 그럼 차 타라 해도 안 타요. 차 타라 해가지고 유괴된 사람도 있잖아요. 차 타라 하니까 태우가서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세 지기도 싫고, 니 거 니 먹고 내 거 내 먹고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아주 이기주의적이 됐어요. 그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도 아이고 그래 너는 죄인이라 지옥 가라 나는 의인이다 그러고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아예 관여를 안 하는 풍속이단 말이에요. 예? 풍속이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 교회 다니십니까? 그 죄 있습니까? 있죠? 그래가지고 막 시비가 붙고 막 토론하고 대화가 되는데 요즘은 아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해요. 뭐 어쨌거나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의인이야. 너 죄사함 받았어. 죄산 받았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거 펴주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성경 뚫어질 때까지 쳐다봤어요. 어떤 학생이 구원을 받았는데 학교 가서 의인이라 하니까 누가 로마서 3장 10절을 딱 펴놓고 이야기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해갖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게 뭔 말이야 하니까 가만 보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 의인은 있나니 여기 있나니 하면서 내가 의인인데 그러면서 막 대답을 했다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나면 그거 내가 설명을 해줘요 막힐까봐 물었어요. 복음 전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게 뭔 말이냐 하니까 가만 보다가 이거 오려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오려내기는 뭘 오려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성경 토론도 많이 하고 그 바람에 이제 성경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변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막 떠벌리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야, 나 의인이야. 그래, 내 죄가 씻겨졌어. 의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다가 막 부딪히고 또 이야기하고 부딪히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교회하고 가까워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더라.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막 힘있게 일어나는 것은 식물의 생장점과 같아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모시고 온 자매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해놨어요. 많이 전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간단하게 이게 마음이 딱 풀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요. 이 방면으로도 전해보고, 저 방면으로도 전해보고, 뭐, 자세하게도 전해보고, 뭐, 그냥 어설프게도 전해보고,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가 이게 머릿속에 이게 틀이 잡히는 거예요. 틀이 잡혀요. 요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 틀도 또 자꾸 바뀌어요. 복음을 자꾸 전하다가 보면.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의 지식이 좀 이렇게 충만하게, 예? 충분히 복음의 지식이 흘러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고, 뭐,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연결될 거야 하는 이런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우리 죄가 씻겨진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